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7일간의 서울시장이라는 닉네임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김상철 장로님의 사위이신 우리 교회의 김범수 집사님이 SNS에 올린 글에서 장로님을 이렇게 추억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장인 어른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자신이 밖에서 큰일을 하니 집에 오면 쉬거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장모님을 늘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거의 매번 식탁에서 오늘 밥이 참 맛있었어, 오늘 당신이 유난히 예뻐 보이네 등의 말이 오갔다. 장인어른은 늘 장모님을 여보 당신 하며 다정히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운 듯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바리톤으로 불렀고 모든 대소사를 빠짐없이 나눴기에 동지라고도 하였다.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이면 두 분은 늘 집 마당에 나가 꽃밭과 텃밭을 함께 가꾸셨다.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하였는지는 장인 어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만 4년간 장모님이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 간호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장모님은 장인 어른이 병원에 있던 만 4년 8일 동안 집에 서너 번밖에 오지 않으셨고 병실에서도 간호하느라 늘 쉴 틈이 없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글을 읽으면서 김상철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최원자 권사님의 관계는 마치 장수와 그의 병사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는 그의 부하 병사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 소통하여 친밀하며 자기의 병사가 위기에 처하면 그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는 관계가 장수와 병사의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아는 장군 요압과 자기의 사랑하는 병사들이 아직도 밤이면 살을 파고드는 초봄의 추위가 물러가지 않은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품에 안고 자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김상철 회장님은 강직한 겉모습과 다르게 눈물이 많고 천성이 선하셨다. 2009년 나의 아내가 첫 아이를 7개월 만에 조산에 잃었을 때 거실 창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던 장인 어른의 모습이 생생하다. 아내는 당시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됐다고 한다. 세계와 미래를 향한 커다란 비전을 갖고 자신의 심혈을 쏟아 만들어 놓은 한미우호협회와 태평양 아시아협회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소인배들에게 떠밀려 손을 놓게 되셨는데 김 회장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전혀 상하게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 또 다른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그 일에 전념해 나갔을 뿐이었다. 김상철 장로님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책임지며 어렵게 성장했지만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다. 일부 성공한 위정자들처럼 가난을 출세와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의 아집도 없었다. 새 어머니에 대해 응어리가 없었고 장인 장모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섬겼다. 어느 날 퇴근하던 차 안에서 아내가 갑자기 몇 년 전에 갔던 그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모임은 제가 주선했던 모임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께서 주선하여 우리 부부는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갔던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어렴풋이 분당 근처의 어느 골짜기로 한참 들어가서 산비탈에 있었던 매우 인상적인 식당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식당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산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식당 이름도 모르면서 그것도 몇 년 전에 딱 한번 가보았던 그 식당에서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식당은 음식만 맛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원의 꽃나무들도 아름다웠고 계곡에 흐르던 물도 일품이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같았더라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식당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면서 몇 년 전에 딱 한 번, 그것도 내가 정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아서 따라갔던 식당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오? 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맞아, 그 식당은 분위기도 참 좋았고 음식 맛도 참 좋았지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런데 분당 근처였는데 어디였더라고 하면서 어느새 핸들을 분당을 향해 돌려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현 사거리에서 안양 방면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남서울 CC 근처에서 우회전했던 기억이 분명히 나서 이제 확인차 분당에 사시는 우리 교인에게 전화를 해서 남서울 CC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있는 산 무엇이라고 하는 식당 이름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참 정신 나간 목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금방 산들레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친절하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곳에는 산들레라고 하는 크고 멋진 식당이 있었으나 그곳은 우리가 갔던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안양 쪽으로 계속 더 올라가 보았습니다.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전혀 어디에서 우회전을 하였던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서 주유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실내를 무릅쓰고 그날 우리를 초대하셨던 연세 높으신 목사님께 불가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진작 그 목사님께 물어보았더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었을 터였지만 그런 일로 전화하여 몇 년 전에 갔었던 식당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이 정신없는 후배 목사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더니 웬일입니까? 친절하게도 목사님은 식당 이름, 전화번호, 거기다가 주소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가는 길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십니다. 참 친절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이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저녁 분당의 어느 산 기슭에 있는 참으로 자연 속에 있는 멋진 맛있는 식당에서 아이들은 떼어놓고 우리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즐겼습니다.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별다른 내용도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시작한 이유는 그리스도인과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내나 남편은 부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부란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혹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부부란 결코 나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존재하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남편 혹은 아내로 존재하게 하는 관계가 부부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며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서로 도우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8절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신 존 밀턴은 고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최초의 것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고독에 대한 내적인 유혹에 종종 이끌리게 되는데 그러한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제, 하나 되는 교제, 컴패니언십을 이루기 위해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컴, 하나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와 다른 사람, 즉 타인과 어울려 살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최초의 타인이 하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세속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밤낮으로 해야 돼. 금시감에 기도해야 돼. 그러나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자기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타자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타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들 인간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에게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서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는 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타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요,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아담과 하와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가면 돕는 배필에서 돕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에제르인데 원래 전쟁에서 사용되던 응원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돕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도움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제공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지칭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의 본문인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를 비롯해서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라.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등입니다.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라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돕는 자라는 말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한 종속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 의미하는 응원군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패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불현듯 달려와서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군대, 즉 원군이라고도 하죠. 지원군, 응원군, 에제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제르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이죠. 망해버리고 마는데 에제르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지만은 부부는,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 가면 막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하죠. 그거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서빙 하는 것을, 서빙 하는 사람을 하대하는 것,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못하죠. 어려운 양식 코스가 있는 식사라든지 아주 값비싼 레스토랑이라든지 거기 잘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면서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거 먹어야 되는지 왼쪽에 거 먹어야 되는지 숟가락을 사용하고 따로 놔야 되는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을 하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서빙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식당에 가지를 말아야죠. 자기가 알아서 먹는 그런 그냥 그저 값싼 곳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죠. 마치 주인을 돕는 하인에게 주인이 갑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막 몇 날 며칠까지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안 왔다고 하나님대로 막 항의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자기 하인 부리듯이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인 것입니다.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결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서의 아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의미가 부부관계이고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부부는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떼가 한 우리에서 같이 거하는 것 같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부부의 생활에서 그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란 열등한 개념이 아니라 꼭 맞는 짝이란 뜻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르게 지음을 받은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가 없으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그와 꼭 같은 표현이 시편 42편 11절과 그 다음 43편 5절에서도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도 불안한 존재인 인간을 도우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난 불완전한, 그리하여 불안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가리켜 나는 불안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한 죄인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도 불안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찌 마땅히 서로 돕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란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서로 채워주며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라고 하였으나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A가 B를 위하여, 그러면은 B가 우등하고 A가 열등하다고 생각을 우리 어법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그 뜻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번역들, 다른 성경에서는 과연 여기 우리가 위하여라고 한 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참고하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참 쉽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죠. 방학 때 학교 다시 가서 시험 보고 패스는 다 했어요. 그건 점수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 합격 불합격만 있지. 그런데 그거 몰라도 성경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어 성경도 좋고 중국어 성경도 좋고 일본어 성경도 좋고 저희 집에 다 있어요. 제가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이제 받게 된 계기가 있었고 또 중국어 성경을 우리 서울교회에서 대학부원들하고 조금 공부한 적도 있었고 일본어 성경도 제가 젊어서부터 조금 본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 볼 줄도 알파벳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연세가 금년에 88이 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어 성경을 한글 성경처럼 매일 읽습니다. 신방 가면은 독일어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영어 성경을 읽고 물론 한글 성경 옆에 놓으시고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등 여러 외국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을 또 그렇게 많이 읽으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한글 성경보다 먼저 번역된 오랜 역사를 가진 성경들이기 때문에 굳이 원어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번역본들을 통해서 성경 원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 외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판 다른 번역 성경들도 좋은 성경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 외에도 예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개역 한글 성경, 개역판 한글 성경. 옛날엔 한글 성경이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번역본 한글 성경이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즐겨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 또 새번역 성경도 있죠. 표준 새번역 성경도 이것도 많이 봅니다. 쉬운 성경 이것도 많이 봐요. 현대인의 성경 이것도 많이 보죠. 아주 이건 우리 현대어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만 해도 우리의 이해를 돕는 각종 성경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우리말 성경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사역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든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그를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네게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이 케네게도에는 종속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corresponding to 상응한다는 얘기 두 개가 A와 B가 어느 위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응한다 할 때 corresponding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즉 뭐뭐에 상응하는 부합하는 일치하는 조화하는 더 쉬운 말로 하면 맞먹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 무엇에 종속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NIV 성경은 이것을 suitable for him. 그 사람에게 suitable, 아주 적합한, 잘 어울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에게 적합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for the man, 그 사람이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I will make a helper, 돕는 자를 내가 지으리라. Suitable for him. 그 사람, 아담에게 아주 적합한, 그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그 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여자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개념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종속적인 개념 그런 말만 해도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날 판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완전함을 위하여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짝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삶이 좀 더 완전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자는 남자의 삶이 좀 더 완전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그 말만큼 여성들에게 있어서 긍지를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여자의 삶 또한 남자를 돕는 가운데 점점 더 완전하게 성숙해져 갑니다. 여자는 남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남자를 그 자신만의 세계로부터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내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책임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거행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들에게는 읽는 것이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하나됨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5,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한낮에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느라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피부가 탄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여자를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바르고 좋은 것을 몸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 그분의 신부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됨으로써 서로에 대하여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나의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가리켜 아가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입은 달콤하게 그지없어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이분이 저의 애인이랍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이분이 저의 친구랍니다. 상태 이렇게 번역한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그 늠름하고 멋진 모습에 그만 반해버렸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의 임은 이런 분이란다. 나의 짝은 이런 분이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감히 어떻게 솔로몬을 가리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시골 처녀가 그 나라의 왕, 그것도 절대 군주인 솔로몬을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술람미와 솔로몬이 완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부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아무것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 아무것도 알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입니다. 여전히 허물 많은 두 남자와 여자이지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섬김으로서만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섬김으로서 부부간의 완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왕과 왕비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도와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왕과 왕비처럼 그렇게 대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만은 완전한 존재, 왕과 왕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닭살 돋는다 그러죠. 그러나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아무리 그런 거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부부의 믿음은 함께 진보해야 합니다. 부부의 믿음은 함께 향상할 때 그 의미가 있지 각자의 믿음이 따로따로 향상되는 대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종속적인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존재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부 혹은 남녀 상호 간의 능력에 있어서는 주도하는 자와 주도당하는 자, 리드하는 자와 리드 당하는 자와의 사이에 그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이것이 너무나 팽배 가득 차 있죠. 만일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과 관련하여 주석하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를 그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요즘에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듯이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월등하다고 하면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사도의 말씀대로 능력이 더 많은 아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젤, 응원군이 돼야 됩니다. 자기보다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지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분명히 더 능력이 많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젤, 응원, 곧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거룩한 관계로 맺어진 서로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때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이 세상 다른 곳에 어느 곳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거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 그만큼 서로의 이해와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정반대로 만일 힘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월등하다고 한다면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그들의 부부관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보다 힘도 더 세고 능력도 더 많은 에제르, 응원군, 돕는 자, 헬퍼,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만 그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딘 마틴이 한 연구에 의하면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결혼 1년 차인 신부는 98%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2년 차가 되면 불과 1년 만에 56%로 하락했다가 결혼 10년 차가 되면 6%까지 그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결혼 20년 차가 되자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아내가 무려 95%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는 최소한 20년은 살아보아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결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또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겠다고 오면 저는 상담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다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하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상담하러 올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가정을 섬긴다는 것과 같이 가정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과 같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원의 문제이며 둘 다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학교에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금식 기도하며 신학교에 입학하여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몇 번씩이나 패스하지 못하여 에어컨도 없던 그 시절 그 무더운 여름방학과 추운 겨울방학에도 가난한 신학교 강의실에 올라와서 재시험을 반복하며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목회의 길은 내 힘으로는 결코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어찌 갈까 말까 하고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러 온 당사자 면전에서 당장 포기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군요라고 정중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원래 단호하지 못한 성격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저도 지난 수년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떠나 속된 말로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었었는데 우물쭈물하며 갈까 말까 하며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저 자신도 이리저리 헤매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은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형편무인 지경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섬긴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시작하면 자기 자신과 교회를 함께 어렵게 만들며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함께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가정을 섬기는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으면 혼자만 고생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일이 목해요. 최소한 두 사람을 파국지경으로 빠뜨리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나 독서하는 시간에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함께 섬겼던 이들, 오래전 대학부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지체들,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던 이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한 사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였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을 생각하곤 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을 때 그의 시신은 대영 제국의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묻혔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히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 원주민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심장을 꺼내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프리카에 묻어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이 20대 초반에 의사가 되었으나 스코틀랜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그를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선교사로 섬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리빙스턴은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귀국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팔 하나는 이미 사자의 공격을 받아 쓸 수가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7번이나 열대병을 앓은 그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리빙스턴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니신 존귀하신 분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리빙스턴은 주저없이 아프리카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용역들에게 예배당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였고 억울한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몸이 병들기도 하였고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미 고인이 되신 이강진 장로님과 또 다른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품에 꼭 안아주시기를 빕니다. 이강진 장로님과 저는 당의 명을 받아 기소위원으로 선임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인들을 신문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을 신문하고 기소해야만 하였던 장로님의 기가 막히고도 안타까운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교회에 파송받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을 신문하고 기소하는 일에 동의해야만 하였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몸과 마음에 그 영혼에 변들지 않고 돌아다닌다면 그런 목회자야말로 참으로 정신나간 목회자가 아닐까요? 기소하는 일에 제가 동의하였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익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치 48년 전 시골 교회 부흥회에서 주님을 향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내리시고 목회 사역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오직 순종한 기회를 또 한번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또한 이 강단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었으며 천국과 지옥을 밤낮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불현듯 임하였듯이 저에게도 꼭 같이 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었으나 참으로 전략도 부족하고 소위 당나라 군대 마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며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고는 아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한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최소한 도망자의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도망자를 라틴어로 fugitivus라고 합니다. F자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도망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fugitivus의 첫 글자인 F자 화인을 불도장을 노예의 이마에 찍었습니다. 영원히 지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화인맞은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세워진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둘이 아니오 하나이며 가정은 결코 교회보다 소홀히 여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결코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덜 소중하냐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창조하신 후 그들 부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단 두 사람의 관계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나가며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꼭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